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쿠린 부족의 우준주리 워룽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호주 전역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호주 공영 SBS 한국어 방송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9일 화요일에 SBS 한국어 프로그램 멜번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의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김하늘입니다. 귀를 쫑긋할 수밖에 없는 경제 소식 중 하나가 바로 금리 소식일 겁니다.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금리가 떨어지길, 은행에 저축을 하시려는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길 바라실 텐데요. 오늘 호주중앙은행은 12월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금리가 임금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해 연간 임금 상승률은 3%대를 기록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임금이 계속 상승세를 보인다면 내년에 금리가 인상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뉴스 후에 이어지는 익스플레이너에서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데일리 오버뷰 두 번째 순서에선 호주에서 활동하는 이현숙 통번역사와 생생한 현장 경험 들어봅니다. 마지막 순서 오디오 책갈피에선 혼자라는 자유와 고립이라는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춰낸 작품, 윤고은 작가의 1인용 식탁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방송 먼저 뉴스로 시작합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호주중앙은행이 올해 마지막 이사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6%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카 웰스 장관이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를 참관하며 운전기사 대기료에 고액을 지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멜번 다이아몬드 크릭에서 14세 전기자전거 이용자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고가 잇따르며 고속 이바이크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국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폭풍이 거셉니다.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이 추진 중이고 서울에서는 경찰이 본사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호주중앙은행이 올해 마지막 이사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6%로 동결했습니다. 주요 은행과 경제학자들은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해온 바 있습니다. RBA 이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인플레이션이 2022년 최고치보다는 낮지만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9월 분기 데이터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3.2%로 중앙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에서 3%를 상회했습니다. 연간 절사평균 물가상승률은 6월 분기 2.7%에서 3%로 상승했는데 이는 202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연간 절사평균 물가상승률이 상승한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내년 2월에 다시 회의를 열어 2026년 첫 번째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호주와 미국이 워싱턴 DC에서 가진 고위급 안보 회담에서 인도 태평양 간 긴장감, 오커스, 그리고 중요 광물 공급망을 주요 논제로 논의 중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호주의 페니왕 외무장관과 리처드 말스 국방장관을 만나 노파가는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고 국방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다졌습니다. 말스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정학적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동맹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오커스가 장기적인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남아있다고 확인했습니다.
We are living in a much more contested world. Where it really matters.
마이스 장관은 우리가 훨씬 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우방국과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분명 호주를 위해 최전선에 서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의 회담의 모토를 전속력으로 전진이라 정한 것처럼 동맹과 오커스의 전진 측면에서 양국은 매우 전술력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고위직인 아니카 웨스 장관이 지난 2023년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참석 기간 동안 컴카 운전기사에게 대기료로 $1,000에 가까운 지출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위직 공무원의 경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아니카 웨스 통신체육부 장관은 자신과 가족의 주요 행사 항공료로 수천 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지출권은 의회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당은 일반 대중의 상식적인 기준인 펍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며 장관 행동 강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웰스 장관의 지출 등록 기록에 따르면 테니스 오스트레일리아는 웰스 장관 측에 여자 결승전 티켓을 선물했는데 이는 웰스 장관이 $958 98센트에 해당하는 운전기사 비용을 청구한 날과 같은 날짜였습니다. 자유당의 테드 오브라이언 부대표는 ABC 라디오에서 지금까지의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re are more questions to answer. Regardless of whether things are in the guidelines or not.
오브라이언 부대표는 답변해야 할 질문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든 아니든 지출을 정당화하는 것은 항상 각 의원들의 몫이고 또 총리가 이 정도의 지출이 괜찮다고 말하는 판단이 옳든 그르든 간에 그것은 총리의 판단에 달려있다면서 이 정부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호주 국민들은 노후된 시스템으로 인해 환자 접근성이 지연되면서 새로운 의료 기술 혁신을 기다리는데 평균 5년이 걸린다는 국가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의료 컨설팅 회사 HT Analytics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반면 호주의 승인 및 자금 지원 시스템은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이미 베넷 흉부 외과 전문의는 SBS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환자 접근성을 더욱 신속하게 승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e pathways are designed to ensure that we have a system that can afford healthcare.
베넷 박사는 이러한 경로가 의료 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환자에게 안전성과 효능이라는 입증된 이점과 더불어 시스템의 비용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이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은 매우 바람직하고 올바른 의도로 설계된 것이며 새로운 기술과 의료 기기에 대한 더욱 효율적인 경로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더 빨리 승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 해안 지역 일대에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아오모리현에서는 주택 500여 채의 전기가 끊기고 화재가 발생하고 재산 피해가 기록되는 등 최소 23명의 부상자가 보고됐습니다. 아오모리현에서 80km 떨어진 지점, 깊이 50km 지점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일본 지진 규모 6을 상회하는 강진으로 무거운 가구가 쓰러지고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기요모토 마사시 예보관은 여진의 위협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irstly, we are currently declaring a tsunami warning.
현재 쓰나미 경보를 발령 중이며 쓰나미 경보는 홋카이도 중부 태평양 연안,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세 개 지역에 적용되고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이 지역의 해안선과 강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즉시 고지대로 대피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 이와테현에서는 이미 최대 50cm에 달하는 파도가 기록됐으며 관계자들은 더 큰 파도가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요모토 예보관은 또 앞으로 며칠 동안 강한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국 소식입니다. 쿠팡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이 국내 법인은 물론이고 미국 본사를 대상으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이 진행됩니다. 한국 소송에 참여한 200명 이상이 미국 소송에도 참여했으며 1,000명 이상 원고가 확보되면 이달 안에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 측은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쿠팡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본격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디지털 증거 등 자료를 확보해 정보 유출자와 유출 경로, 원인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다시 국내 소식입니다. 멜번 북동쪽 외곽인 다이아몬드 크릭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던 14세 소년이 자동차와 충돌해 사망했습니다. 어젯밤 10시경 슈트 스트리트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긴급구조대가 출동했지만 소년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사고를 낸 22세 운전자는 엘텀 노스 출신으로 사고를 담당하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망사고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기자전거 사망사고 중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겁니다. 시드니에서는 지난주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 전기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했고 브리즈번에서는 지난 10월 8세 어린이를 사망케 한 사고로 15세 소년이 기소된 바 있습니다. 주정부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고속 전기자전거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이 내년부터 정부가 추가로 에너지 요금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캔버라에서 차머스 장관은 에너지 요금 지원 제도가 올해 말 이후에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차머스 장관은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변화를 불러온 것이라며 에너지 요금 지원 제도는 인플레이션이 거의 8%에 달했을 때 결정된 임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머스 장관은 에너지 요금 지원 대책이 아닌 세제 개편과 메디케어 의약품 보조금 제도 등 더 영구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머스 장관은 세금 감면을 통해 사람들이 전기요금 납부에 도움을 받거나 다른 생활비 부담을 해소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호주 가구와 소상공인들은 2024년 예산을 통해 분기별로 지급되는 $300의 지원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25년 하반기에는 $150의 지원금이 추가됐습니다. 호주 이동통신사 TPG가 삼성 휴대전화의 트리플제로 통화 실패와 관련해 두 번째 사망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TPG의 이냐키 베로에타 대표는 오늘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테슬라로부터 지난 9월 24일 뉴사우스웨일즈 블루마운틴 웬트워스 폴스 지역의 한 고객이 삼성 휴대전화로 트리플제로에 연결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지난 8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객은 약 5분 뒤 다른 방법을 통해 트리플제로에 연락했지만 이후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1월 13일 시드니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사망 사례에 이어 두 번째로 보고된 것입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6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974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의 주요 도시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오후에 비 소식 있습니다. 18도에서 낮 최고 26도. 멜번 선선하겠고 오전 10도, 낮 기온 23도. 브리즈번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21도에서 31도. 퍼스 화창하겠고 18도에서 30도. 애들레이드 15도에서 29도로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캔버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13도에서 낮 기온 34도. 호바트 시원한 날씨 보이겠고 7도에서 20도. 다윈 산발적인 천둥번개 예상됩니다. 27도에서 낮 최고 33도. 서울은 내일 아침까지 춥겠습니다. 아침 1도, 낮 기온 10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홍태경입니다.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잇는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 후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데일리 오버뷰 오늘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로 문을 엽니다. 우리의 생활에 도움이 될 정보와 사안들을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커먼웰스 은행에 따르면 11월 기준 연간 임금 인상률은 3.2%를 기록했습니다. 11월에는 2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됐는데요. 커먼웰스 은행의 벨린다 앨런 호주 경제 책임자는 임금이 계속 강세를 보인다면 2026년엔 금리가 인상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익스플레이너에서는 호주 노동시장을 짚어봅니다. 박성일 프로듀서입니다.
Explainer. 생활비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호주 직장인들의 임금은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요? 내 직장을 찾는 게 만만치 않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호주에서 일자리는 줄고 있을까요? 늘고 있을까요? 직장인의 임금 인상률과 일자리 증가 여부가 과연 호주 금리 변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커먼웰스 은행의 임금 노동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탄력적이고 또 임금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또 일자리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먼웰스 은행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연간 임금 상승률은 3.2%로 나타났습니다. 10월 기준 3.1%에 비해서 소폭 상승한 건데요. 분기별 임금 상승률은 0.8%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말에 기록했던 연간 임금 상승률 4.1%에 비해서는 줄어든 수치입니다. 커먼웰스 은행의 벨린다 앨런 호주 경제 책임자는 최근에 조정을 거친 후에 11월에 임금 상승률이 소폭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며 지난해 발표된 임금 상승률에 비해서는 하락했지만 최근에 발표된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와 또 2025년 3분기의 데이터를 살펴볼 때 11월의 소폭 상승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임금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다면 2026년에 금리가 인상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호주의 주와 테러토리 중에 임금 인상률이 가장 가파른 곳은 4.2%를 기록한 서호주주였습니다. 반면에 노던 테리토리의 임금 인상률은 2.3%에 그쳤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임금 인상률은 3.5%, 퀸즐랜드주와 빅토리아주의 임금 인상률은 각각 3.2%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태즈메니아주의 임금 인상률은 3.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고요. ACT의 임금 상승률은 3.5%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번 커먼웰스 은행의 보고서가 나오기 전 호주 통계청은 올해 9월 분기 기준으로 호주 직장인의 임금이 연간 3.4%가 인상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9월 분기에 민간 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0.7%였고요. 또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률은 0.9%였습니다. 즉,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률이 민간 기업의 임금 인상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특히나 의료부문과 또 사회지원 업무 부문의 임금 인상률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통계청의 미셸 마커트 물가통계 책임자는 임금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연방정부의 직원들이 아닌 주정부 쪽이라면서 주정부의 임금 인상이 이번 분기 공공부문 임금 상승의 82%를 차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JP모건의 톰 케네디 경제학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 실질 임금이 내년에 다시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케네디 씨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며 실질 임금 성장률도 하락했다며 향후 분기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11월에는 2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추가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역시 9월과 10월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한 수치인데요. 하지만 2022년과 2023년에 비해서는 일자리 증가세 역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앨런 씨는 11월에 일자리가 증가한 것은 호주의 노동시장이 과열되거나 약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호주중앙은행은 물가와 노동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호주중앙은행이 계속 금리 변동을 보류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에 대한 데이터 흐름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머네스 은행은 완만한 임금 인상, 또 꾸준한 고용성장, 인플레이션 상승이 호주중앙은행의 신중한 금리 변동 보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앨런 씨는 노동시장 회복력은 호주중앙은행이 지켜보는 핵심 요소라며 일자리 증가가 확고하고 또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정책 이반자들이 인플레이션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고 금리 변동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호주에서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호주주, 가장 낮은 곳은 노던 테리토리였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보다 공공부문의 임금 상승률이 더 높은 점도 꽤 흥미로운데요. 노동시장이 다양한 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짚어드렸습니다. 2025년 12월 9일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데일리 오버뷰 두 번째 순서로 이어갑니다. 호주에서 살다 보면 병원, 법률, 학교 같은 중요한 순간마다 언어 장벽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통번역이 우리의 안전과 권리를 어떻게 지켜주는지, 또한 공인 통번역이 왜 중요한지, 호주 공공서비스 최전선에서 활동해온 나티 이연숙 통번역사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통해 그 전문성과 사회적 역할을 깊이 있게 짚어봅니다. 유화정 프로듀서가 연결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분명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 단어 하나하나가 낯설고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죠. 통역이 필요하지만 막상 부탁할 사람은 없고. 이런 경험 호주 한인사회에서 생각보다 흔합니다. 집에서는 한국어를 쓰지만 의료나 법률처럼 중요한 순간에는 영어가 꼭 필요하니까요. 네, 오늘은 바로 그 언어의 간극을 메우고 소통의 다리를 놓아주는 전문가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나티의 이현숙 통역사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티 통번역사 캐시 리 이현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호주에 살면서 나티라는 말을 종종 듣긴 하지만 정확히 나티가 무엇인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 나누기 앞서 소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티 그러니까 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는요, 호주 정부 소유의 비영리 공기업으로서 번역 및 통역 부문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통역사, 번역사 등의 공인 자격을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네.
또한 통번역 부문의 높은 수준의 국가 기준을 정하고 언어 장벽 없이 연결된 커뮤니티, A connected community without language barriers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호주 사회가 필요로 하는 통번역 전문가들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호주 사회 구성원들의 역량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호주 다문화 사회에서 나티가 맡고 있는 역할 정말 막중한데요. 실제로 통번역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나티 공인 자격을 갖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저도 그 나티 캐주얼 직원으로서 공인 통역사 자격 시험 관련 일을 가끔 하는데요. 나티는 그 제가 위에 언급한 그 목표를 위해서 충실하고 전문성 있게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기관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나티 통역 번역사 자격을 취득한 덕으로 언어 서비스 분야의 제 커리어에도 더 많고 다양한 선택이 주어졌고요. 또 더 유능하고 단련된 언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현숙 통역사님은 어떻게 처음 통번역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아, 네. 그 1970년대에 한국에서 6살, 8살 때였나? 그 엄마 따라 백화점에 갔다가 어느 한국 여성 세일즈 직원이 완벽한 일어로 일본 고객하고 나누는 진짜 경이로운 퍼펙트 커뮤니케이션을 지켜보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내가 모르는 엑사이팅한 세계가 존재하고 그 미지의 세계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언어의 힘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 어학하고 문학에 대한 열정이 싹 텄습니다. 그래서 11살 때 전 가족이 해외로 이주하게 됐는데, 테헤란에서 이제 거기서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니면서 영어를 처음 배웠고요. 13살 때 호주로 이민 온 후에 하이스쿨하고 대학에서,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불어, 일어, 독어, 이태리어하고 스페인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미국 뉴저지주에서 법정 통역사 자격 시험을 합격하고 뉴저지하고 뉴욕에서 통번역사로 일했고요. 2001년도에 그 나티 레벨 3 통역사 시험을 호주에서 합격하고, 2003년도에는 나티 번역사 시험을 합격하고, 이제 그 이후로 제 전문 분야인 법률과 수사 통번역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나티 한국어 통번역가로 활약해 왔습니다.
네.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평생의 길을 바꿔놓았네요. 그렇게 언어의 세계를 확장하시다가 무려 7개 국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후에 전문 통번역의 길로 들어서신 건데요.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볼 때 나티 공인 통역사와 비공인 통역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영어와 한국어를 둘 다 암만 잘해도요. 나티 자격증이 없는 사람보다 나티 공인된 통역사를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나티 공인 통역사들은요, 어려운 나티 시험에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윤리강령, Code of Ethics, 이해충돌, Conflict of Interest,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대리외상 증후군, Vicarious Trauma 등등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고, 통역 능력의 우수함, Quality, 신뢰, Trust, 그리고 비밀유지, confidentiality가 이미 검증된 전문가들이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본인이 머리가 좋아서 수학을 잘하거나 재능에 있어서 피아노를 잘 친다고 해도요, 학생한테 수학이나 피아노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는 별개인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를 잘하는 것과 통역을 잘하는 것은 다른 스킬이거든요.
네, 아유, 정말 명확한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언어 실력과 통역 능력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나티 공인 통역사 자격증이 없는 언어 천재보다 필요한 통역 공부와 엄격한 교육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한 나티 공인 통역사가 통역을 훨씬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잘하고, 통역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관련자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요, 나티 공인 통역사가 아닌 일반인에게 통역을 의뢰했을 경우에 혹시라도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 라이센스가 없는 전기공이나 정비공에게 고장난 전기 제품이나 자동차 수리를 받았을 때요. 그 와런티 카바나 보험 처리가 안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오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셔도 통역한 사람을 상대로 피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던가, 통역에 문제가 없었어도 공인통역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통역을 한 것을 핑계 삼아서 부두로 합의된 사항을 상대방이 나중에 뭐 부인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인통역사의 역할이 단순히 말만 옮기는 게 아니라 신뢰를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되는군요. 특히 건강이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현장에서는 더 민감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 현장에서는요, 나티 공인 통역사를 활용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환자의 건강 또는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어서 초를 다투는 긴급 상황에서는 100% 정확하고 신속하게 병원의 의료진이나 앰뷸런스 구급 대원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앰뷸런스를 부르면 우선 그 앰뷸런스 직원이 환자의 현재 상태와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고 얼마나 긴급한 상황인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급차를 보내거든요. 그리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가 처해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시사항을 말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전문 통역사가 아닌 가족이 통역을 맡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말씀 들어보니 정말 작은 실수 하나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현숙 통역사님도 많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나요?
네, 첫째, 통역의 정확성 부족으로 인해서 중요한 디테일을 놓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자의 현재 증상을 제대로 또는 자세히 전달하지 못해서 뇌졸중 같은 위험한 신호가 있음을 앰뷸런스 직원 측에서 인지하지 못한다든가 할 수 있고요. 또 둘째로 가족이다 보니까 그 괴로워하는 환자 옆에서 구급차를 기다리면서 그 초조함과 불안에 압도되어가지고 공황 상태에 빠진다든가 평소에 소통 능력이 심하게 저하되어가지고 앰뷸런스 직원의 중요한 질문에 답변을 잘 못한다든지 뭐 더디게 해가지고 소중한 시간이 불필요하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로 진입해야 가장 빨리 환자가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집 주소에서 제일 가까운 크로스 스트리트 이름을 자주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길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머전시 경황에서 뭐 지도에서 찾아본다거나 뭐 그럴 겨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역하면서 집 근처에 뭐 특정 건물 같은 게 있는지 물어본 다음에 구글맵에서 찾아보고 앰뷸런스 직원한테 이제 알려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티 공인 통역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능숙한 통역으로 빠르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고요. 극한 상황에서는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전문 통역사의 그 침착함과 정확함이 생명을 구한다는 게 확실히 와닿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통역 서비스가 필요할 때 어떻게 나티 공인 통역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네. 아까 언급한 그 앰뷸런스 그 상황에서도 물론 원만한 소통이 어렵다는 판단이 쓰면 이제 앰뷸런스 직원이 바로 나티 공인 통역사를 요청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시간을 뺏길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통역사를 불러달라고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사실 나티 기관에서 통역사를 직접 제공해주는 건 아니고요. 사비로 통역을 의뢰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민사소송권 법정 통역이라든가 뭐 비즈니스 미팅 같은 경우에는 그 나티 온라인 디렉터리를 온라인에서 검색을 하셔서 오픈을 하시면 언어별로 모든 나티 공인 통역사하고 번역사의 명단하고 연락처가 나옵니다.
네, 개인이 필요할 때는 사비로 직접 통역사를 찾아 의뢰할 수도 있군요. 네, 네. 네, 보통 정부기관에서는 무료로 제공되는 통역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기관뿐만이 아니고요. 그 많은 비영리나 뭐 커뮤니티 단체, 병원, 은행, 보험회사 등등이 무료로 나티 공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든요. 호주 이민성인 Department of Home Affairs 그 소속인 TIS, TIS,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인데요. 여기 전화번호가 131450인데 여기에 전화하셔서 본인 성함하고 통화하시고 싶은 그 기관 이름을 말씀하시면 해당 기관이 티즈 고객일 경우에는 바로 무료로 나티 공인 통역사를 대주고 티즈 클라이언트가 아니라고 하면 해당 기관에다가 직접 전화하셔서 무료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통번역 서비스 전화 131-450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나티 공인 통역사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특히 의료나 법률처럼 중요한 상황에서는 가족 통역보다 검증된 공인 통역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때로는 생명을 구하는 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통번역사로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지 또 앞으로 나티 자격을 준비해보고 싶은 분들께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네, 나틴 공인 통역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도 현실에서 해내는 통역일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특히 호주 같은 다문화 커뮤니티에서는 퀄리티 통역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고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통역사들의 재정적 보수는요, 공인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재질, 학업 성취도 지식이나 경력에 비례하지 않지만 뭐 그 제 평생 통역사에서 부자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저처럼 언어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인간과 사회와 문화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통역사란 정말 재미있고 보람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나티 서티피케이션에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도전. 네. 아, 오늘 대담을 통해 정말 언어가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개인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공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의 아름다움을 사랑하시는 우리 이현숙 통역사님, 오늘 귀한 시간 또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호주 공영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이 호주의 통번역 인증기관 나티와 함께했습니다. 의료나 법률 등 중요한 상황에서는 공인통역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하고 때로는 그 선택이 생명을 구하는 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진행의 유화정이었습니다.
네, 타국 살이를 하며 큰 장벽으로 다가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언어일 텐데요. 통번역사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들어보며 통번역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데일리 오버뷰 마지막 순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읽을 수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디오 책갈피입니다. 오늘은 현실과 상상의 경계에서 현대인의 마음을 가장 섬세하게 폭착해온 작가, 윤고은의 소설 1인용 식탁을 만나봅니다. 혼자 밥 먹는 일은 이미 익숙한 풍경이지만 혼자 먹는 법을 배우는 학원이 있다면 어떨까요?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관계의 피로로 지친 사람들, 그리고 혼자라는 자유와 고립의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유머와 상상력으로 비춰내는 작품입니다. 유화정 프로듀서가 소개합니다.
오디오 책갈피. 책 속 한 문장, 삶의 한 페이지. 여러분의 마음 한 켠에 작은 책갈피 하나 꽂아드려요. 안녕하세요. SBS 오디오 책갈피 유화정입니다. 오디오 책갈피 오늘은 현실과 상상이 절묘하게 뒤섞인 세계를 그린 윤고은 작가의 1인용 식탁을 만나봅니다. 현대인의 작은 불안과 고독을 가장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낸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2011년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024년에는 영문판 테이블 포 원으로도 출간됐습니다. 1인용 식탁의 주인공은 5인용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5명이 둘러앉는 넉넉한 식탁이 떠오르지요. 하지만 그에게 진짜 필요한 건 누구의 방해도 눈치도 없는 혼자만의 식탁, 바로 1인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혼자 밥 먹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다면요. 주인공 5인용은 헬스장도 요가 클래스도 아닌 바로 그 혼밥 학원에 등록합니다. 돈을 내고 시간을 들여 혼자 식당에서 밥 먹는 연습을 배우기 위해서죠. 혼밥 학원에는 혼자 식당 문을 여는 순간이 유난히 두려운 사람들, 타인의 시선에 늘 긴장하게 되는 사람, 관계의 피로에 지쳐있지만 또 완벽한 고립도 두려운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듭니다. 학원 강사가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책상 위에 스테이크가 준비되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스테이크는 양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선 편안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책을 보기도 주변을 둘러보기도 좀 번거로운 불편한 음식이기도 하죠. 이럴 때 가장 좋은 건 한 잔의 하우스와인입니다. 그는 스테이크와 와인을 음표에 비유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음악 시간처럼 해볼까요? 스테이크는 4분의 2 박자로 먹는 겁니다.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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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약. 강은 스테이크 한 입, 약은 감자나 아스파라거스 혹은 와인 한 모금을 마셔주죠. 무엇을 곁들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것이 한 마디 안에 들어간다는 것. 한 마디가 끝나면 시선을 접시에서 떼고 정면을 바라보거나 신문을 보며 작게 호흡을 고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훈련은 남의 시선 때문에 식사 자체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식사의 리듬과 주도권을 되찾아주는 일종의 심리 연습이었습니다. 주인공 5인용은 이 학원에서 다양한 혼밥 초심자들을 만나 혼자 주문하는 법, 혼자 자리에 앉는 법, 그리고 혼자 밥을 먹는 법까지 익숙해져 갑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는 알 수 없는 균열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왜 혼자 먹는 법을 배워야 하는가? 나의 진짜 두려움은 무엇인가? 혼자 먹는 식탁이 과연 나를 지키는가? 아니면 더 고립시키는 것일까? 이 질문은 소설이 끝날 때까지 독자의 마음속에도 조용히 남습니다. 혼밥은 자유인가요? 방어인가요? 혼자 먹는다는 것이 편안함인지 사회적 회피인지 작품은 어느 하나로 단정짓지 않습니다. 학원이라는 인공적 시스템 안에서 현실을 외면한 채 현실로 가장된 또 다른 현실 속에 들어가는 인물들. 이 기묘한 구조는 윤고은 작품 특유의 건조한 유머와 섬세한 불안을 자아냅니다. 1인용 식탁은 현대인의 고독을 말하지만 감상적이지 않고 불안을 다루지만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유의 상상력과 날카로운 관찰을 통해 도시인이 느끼는 미세한 감정의 층위를 섬세하게 포착해 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은 몇 인용인가요? 누군가 함께 앉고 싶은 날도 있고 아무와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소설 1인용 식탁은 그 어떤 선택도 틀리지 않다며 각자 마음이 지닌 모든 온도를 함께 재보자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강냐, 강냐. 우리의 삶도 결국 그 리듬 위에 놓여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오디오 책갈피는 현대인의 불안과 고독을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낸 윤고은 작가의 1인용 식탁에 앉아봤습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 한켠 작은 책갈피 하나 남겨드렸길 바라며 지금까지 유화정이었습니다.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SBS 한국어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소식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순서 익스플레이너에선 호주의 노동시장과 임금 상승률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이연숙 통번역사와 함께 공인통번역의 중요성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디오 책갈피에서 소개해드린 윤고은 작가의 1인용 식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SBS 오디오 앱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후 4시에 SBS 3 라디오에서 생방송됩니다. 끝곡으로 크러쉬의 미안해, 미워해, 사랑해 들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홍태경, 저는 김하늘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애플 포드캐스트, 구글 포드캐스트, 스포티파이 또는 여러분의 포드캐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